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옥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우리 심령 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에 담겨있는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했는데요, 저것은 미국의 작가이자 화가인 헨리 데이번포트가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린 성화인데요, 저 성화에는 다음과 같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라합이란 기생 앞에 나타난 그 남자 살몬.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정탐꾼은 분명히 두 명이고 저 성화, 저 그림에도 분명히 두 명의 정탐꾼이 그려져 있는데 어째서 저 성화의 부제는 라합이란 기생 앞에 나타난 그 남자 살몬 이렇게 붙여졌을까요? 원래대로 정확히 하자면 그 성화의 부제가 라합이란 기생 앞에 나타난 살몬과 누구 이런 식으로 되어야 맞는데, 그런데 성화의 부제에 라합과 살몬 이렇게 두 명의 이름만 나오는 것은 저 성화가 라합과 살몬 사이의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나서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펼치면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이죠. 흔히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불리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도달하는 족보 중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 다음 살몬과 라합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살몬이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저기에 나온 보아스는요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살몬은 다윗 왕의 고조부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저기 나온 이 살몬이라는 인물은 성경 전체에서 저런 식으로 족보에만 나오고요, 다른 성경 다른 곳에는 살몬이 구체적으로 뭘 했다, 살몬이 어떤 인물이다 그런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보면 이 살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살몬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 살몬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살몬이란 인물이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라합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참고로 예수님의 족보라고 읽었는 저 마태복음 1장 저 대목에서 여자 이름이 몇 번 안 나옵니다. 다섯 명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나온 라합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바로 그 여인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이 자신을 숨겨줬던 그 여인 라합과 결혼한 것이죠. 자, 설교 서두에 소개한다고 했던 여호수아 2장에 담겨있는 러브스토리가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죠? 처음에 봤던 성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탈출을 돕고 있는데 두 명의 정탐꾼 중에서 한 명은 줄을 잡고 이미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제 막 내려가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저 두 명 중에 줄을 잡고 이미 내려가고 있는 정탐꾼, 밑에 있는 정탐꾼하고 이제 막 내려가려는 정탐꾼, 위에 있는 정탐꾼, 저 두 명의 정탐꾼 중에서 누가 살몬일까요? 위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는 근거가 뭡니까? 예, 정답 맞추셨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살몬입니다. 작가는요, 의도적으로 저렇게 그렸어요. 의도적으로 줄을 잡고 내려가고 있는, 이미 줄을 잡고 내려가고 있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쵸? 밑에 있는 사람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위에 있는, 위쪽에 있는 사람 얼굴만 드러냈습니다. 분명히 두 명이 정탐꾼이지만, 그러나 얼굴을 드러낸 것은 한 명이란 거예요. 왜 이렇게 그랬느냐? 라합과 살몬 두 사람만 저 그림에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말해, 라합과 살몬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러브스토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저 성화의 부제, 제목이 라합이란 기생 앞에 나타난 그 남자 살몬,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라합과 살몬 사이에 이루어진 러브스토리를 대하면서 야, 역시 집안 내력은 무시를 못하는구나, 혹은 부전자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냐? 보아스,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 이 보아스 역시 대단한 로맨스의 주인공이, 그 당시 상상할 수 없었던 결혼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마치 영화 같은,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러브스토리를 펼친 끝에 결혼에 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기에서 보여준 이 로맨스는 아마도 분명히 자신의 부모인 살몬과 라합의 러브스토리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것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유대인 가정에서 유대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구약성경을 가르쳐 줄 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살몬과 라합 사이 이루어진 이 러브스토리를 듣고서 아하,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둔 진짜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구나. 살몬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소식,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전멸당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고요. 이 살몬과 라합 사이 이루어진 러브스토리는 뭐 그저 전쟁 중에 피어난 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살펴본 라합의 믿음 첫 번째, 라합이 가졌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합이 가졌던 믿음의 근거를 살펴봤죠. 오늘 이 시간에는 라합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들 각자 개별적으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라합의 믿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성경의 평가인데요. 라합이 가졌던 이 믿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믿음이었어요. 다 같이 화면 통해 히브리서 11장 30절로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맨 지금 읽은 구절은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한 곳인데요.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저기 있는 구절이 평소에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과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지요? 그동안은 항상 성경 구절 안에 있는 단어나 문장에다가 이렇게 굵은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 안에 있는 단어나 문장 중에서 강조해야 할 중요한 단어나 문장에다가 굵은 표시를 해서 그래서 화면에 띄웠는데 그런데 처음이에요. 저렇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저기 보면 단어나 문장에 굵은 표시가 안 돼 있지요. 성경 자체에다가 히브리서 11장 그 자체에다가 굵은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 저렇게 히브리서 11장에다가 굵은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요. 라합이라는 인물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 히브리서 11장 안에 라합이 들어있다.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장이에요.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성경이 나오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의 위인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에녹 지구상 모든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된 노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 위대한 사사 기드온,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인 다윗. 그야말로 최고의 믿음을 가졌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렇게 엄청난 명단 중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누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요?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러니까 라합이란 인물이 최고의 믿음을 가졌던 그 인물들 명단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라합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최고 등급의 평가이다. 최상의 평가이다.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최고의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최고의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오늘 두 번째 본문 야고보서 2장 21절로 25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은요,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0절로 31절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절 속에는 성경에서 왜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최고의 믿음이라고 평가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기 있는 구절 속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돼 있습니다. 뭡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표현은요, 어떠한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온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로 나온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는 라합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 첫 번째로 나온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저 표현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라합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이 틀림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을 통해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았을까요? 저기든 맨 구절 앞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17세기 유럽 최고의 화가로 평가받는 렘브란트의 성화인데요. 뭐 저 그림이 무슨 장면인지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너무나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이삭을 지금 막 칼로 찌르려는 그런 장면. 저기 보면 천사가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팔을 딱 붙잡는 모습. 아주 생동감 있게 나타나 있는데요. 저 그림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저 행동이 진짜라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아들을 죽여? 죽이는 척, 신용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다. 정말이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저 행동,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합의 경우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았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라합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믿음이라고 평가받은 그 행동을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한 것이다. 이제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이 표현,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한 것이다. 이 행동을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첫 번째 부분 여호수아 2장 15절로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청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갈지니라. 그렇습니다. 라합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은 행동은 저기 있는 것처럼 두 명의 정탐꾼을 탈출시키도록, 아까 성화에서 봤지요?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 행동이 왜 대단합니까? 들통났다간 끝장이 나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뭐냐?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도와준 행위 그 자체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서 그 행동 자체가 영웅적인 행동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믿음이라고 평가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대단한 행동이에요. 물론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 자체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한 행동 영웅적이다. 대단히 용기 있다. 그래서 네 믿음 최고다.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 라합이 보여준 이 행동 그 자체가 대단한 행동이었고 영웅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들 중에서 라합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평가가 라합이 보여준 행동 그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의 모습 그리고 라합이 받은 믿음의 평가 우리하고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라합의 믿음에 대한 평가는 라합이 보여준 행동 그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라합이 보여준 행동이 그의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예,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다음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했습니다. 아, 우리 민족 여리고 사람들이 섬겨왔던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신이로구나. 그렇다면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 두 명의 정탐꾼들을 무사히 탈출시키는 것이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저들을 무사히 탈출시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로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탈출시켜준 그 행동 자체도 물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라합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한국을 떠나는 119년간의 한국사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독교 개통의 신문이 아니라 4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동아일보에 실렸는데요. 한국을 떠나는 119년간의 한국사랑,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인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저기 화면에 나온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인데요. 저 언더우드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언더우드 가문의 사람들 무려 4대를 이어가며 한국 땅에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며 살다가 섬기다가 지난 2004년 자신들의 모든 소임을 마치고 11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무려 4대에 걸쳐서 119년 동안이나 한국을 섬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올 당시 협력자, 선교 협력자였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 엘린 우드 박사에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낸 그 편지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왜 하필 조선으로 가려고 하느냐,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조선으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엘린 우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대답이 그가 한국에 온 유일한 이유였고 언더우드 가문의 사람들이 119년 동안이나 한국을 섬겨온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들은 대단하고 엄청난 무엇인가를 이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랍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라합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라합처럼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